제가 오늘 이걸 보러 온 이유는 뭐였었냐면 압축기는 모터니까 돌면서 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이 압축기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는 자기 베어링 모터가 들어있어요.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유럽에서 난리 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조 기자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번에 히트펌프 공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오!
스포일러 얼러트. 뒤에 히트펌프 공장 영상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히트펌프가 상당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열리게 될 시장의 문도 상당히 넓은 것 같아서 히트펌프와 관련된 취재를 일단 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히트펌프의 판매량이 전 유럽 시장에서 지난 1분기에 독일, 프랑스, 폴란드,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유럽 11개국 판매량은 17% 증가했고
네.
올해 판매 대수만 보면 올해 1분기에 57만 5천 대, 작년 1분기에 49만 4천 대였으니까 꽤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에게라고 우리나라 분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지금 성장률과 MLCC의 성장률을 보면 야, 뭐 25% 증가하는 게 뭐 대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유럽처럼 이 거의 GDP 성장률이 0%대인 지역에서 25%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산업은 대단한 산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세트 산업에서 저렇게 많이 증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히트펌프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히트펌프란 무엇인지, 그리고 히트펌프가 앞으로 왜 잘 돼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릴 겁니다. 유럽에서 히트펌프가 그럼 장기적으로 몇 대나 팔리고 있는지를 제가 시계열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걸 보면 작년에는 262만 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238만 대가 설치가 됐고요. 히트펌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방이라든지 급탕이라든지 온수죠, 온수.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게 히트펌프입니다. 물론 냉방도 사실 히트펌프로 다 되긴 하는데 유럽에서 지금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난방과 급탕을 할 수 있는 히트펌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히트펌프가 2022년에 319만 대가 유럽에서 설치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 때문에 가스가 끊기면서, 그러면 가스가 끊기면은 온수는 뭘로 공급받지? 그 다음 난방은 뭘로 하지? 라고 하면서 그때 일단 히트펌프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트펌프라고 하는 거는 불꽃 하나 없이 전기만으로 따뜻한 물과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히트펌프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잠깐 이렇게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25%에서 17%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러우 전쟁의 피크를 한번 제외하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트펌프란 과연 무엇이냐? 일단 히트펌프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기계를 떠올리기 마련이긴 하지만 실제로 히트펌프는 그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이동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열을 밖에서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난방이 될 수 있는 거고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면 냉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히트펌프는 그냥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 있는 열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난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히트펌프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히트펌프는 뭐 특별한 모양은 아니에요. 이건데 별거 없어요. 그냥 실외기처럼 생겼는데
네.
근데 그러면 그 우리가 에어컨은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면서
네.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히트펌프는 밖에 있는 열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에어컨은 실외기가 열을 빼내기 때문에 뜨겁죠.
그렇죠.
근데 히트펌프 실외기, 이게 히트펌프 실외기인데 뭐 히트펌프 원천 실외기인데 히트펌프 실외기 앞에 서 있으면 시원합니다.
오.
에어컨처럼 시원해요. 제가 현장 영상 이따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나오는데 진짜 시원해.
나 저 앞에 서 있고 싶다.
그냥 그래서 맞아요. 네. 에어컨과 정반대가 그냥 히트펌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히트펌프에 주목을 해야 되며 왜 히트펌프를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면 20도에서 22도, 실내 온도 20도에서 22도면 충분한데 네.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겨울에 네. 겨울에 이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수백 도의 열을 내면서 화석 연료를 태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가죠? 다 손실.
열 손실 엄청나네.
다 손실이라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 보일러도 우리의 집 안의 온도를 뭐 20여 도 내지는 물도 한 30여 도 정도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백 도의 열을 내면서 화석 연료를 태우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열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네. 비효율적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히트펌프는 효율적일까요? 매우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1이라는 전기에너지를 넣으면 4가 나오는 4라는 열 에너지가 나오는 마법이 펼쳐지는 게 바로 히트펌프입니다.
사기 아닌가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걸 취재를 했고 거기 현장 가서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성능계수라고 하는 CO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P는 1에 전기를 넣었을 때 얼만큼의 열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게 그 COP라고 하는 그 성능계수인데 네. 히트펌프는 1에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넣게 되면 4.6에서 4.9배 정도의 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COP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지금 이 순간 최고 성능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히트펌프라고 하는 게 겨울이 되면은 약간 좀 성능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계절을 전체 평균으로 낼 수 있는 성능 계수가 SCOP라고 하는데 이 SCOP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를 사용하려면 3.3 정부에서 승인한 정부에서 정한 3.3 이상의 효율을 내야 됩니다. 결국은 1년 동안 사용해도 3.3배 이상의 효율이 나오는 히트펌프를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효율이 나오냐. 사실 일반 보일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1이라는 에너지를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일러 연통 같은 거 만져보면 뜨겁잖아요. 네. 그 연통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열이 손실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1이 나올 수가 없는데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어떻게 1을 넣었는데 4에서 5가 나올 수 있냐면 일단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절대 0도라고 하는 게 있죠. 절대 0도. 영하 273도를 우리는 절대 0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대 0도가 뭐냐면 영하 273도가 되면 모든 분자와 원자의 모든 열 운동이 멈추는 온도가 돼요. 여긴 멈춰요. 다 멈춰. 그러면 이 온도에서는 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하지만 영하 273도에서 1도만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요. 모든 네. 열 그 원자와 분자가 조금은 움직여. 그러면 그 움직이는 만큼 열 운동 에너지는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영하 10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주 차가운 온도라고 할지라도 네. 거기에서는 원자와 분자가 운동을 하면서 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고 우리는 차갑게 느낍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세한 열 운동 에너지를 냉매의 압축, 응축, 팽착, 증발이라고 하는 그 냉매의 사공정을 거치면서 미세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열 에너지로 따뜻한 공기와 따뜻한 물을 만드는 게 히트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장에 가서 히트펌프가 그 움직이고 있는 거를 뜯어서 봤어요. 네. 뜯어서 보는데 냉매가 움직이는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을 살짝 만졌는데 진짜 데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손을 데일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공간이 한 그래도 거기 실내였어요. 실내였는데 약간 실험실 같은 데라서 실내였는데 뭐 그 온도 한 20몇 도 됐겠죠? 그럼 20몇 도 되는 곳에서 그 미세한 열들을 모은 게 응축시키고 나니까 손을 데일 정도로 뜨거운 온도가 된 거죠.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는 되게 뭐 여기 열은 있겠지만 우리를 뜨겁게 만들지는 않은 열이지만 요거를 냉매로 응축시켜 버리고 나니까 뜨거울 정도로 손을 데일 정도로 뜨거운 그런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히트펌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따뜻하게 이 히트펌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가정용 히트펌프가 있고요. 상업용 히트펌프가 있고 산업용 히트펌프가 있습니다. 산업용 히트펌프는 출수 온도,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있는 열을 모아서 네. 불꽃 하나 없이 전기만으로 100도 이상의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야, 끓는 물인데요?
끓는, 근데 100도 이상이에요. 그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네. 거의 115도 정도까지 열을 만들 수, 그러니까 115도의 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히트펌프, 대형 히트펌프가 있었고요.
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끓잖아요.
네.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압력을 높여서 115도 정도까지 높은 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 200도 이상의 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불은 하나도 없어요.
네.
불은 불꽃 하나 없어. 전기만으로 공기 중에 있는 열을 다 끌어모아서
네.
끌어모아서 200도의 물을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는 히트펌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야, 거기서 라면 끓여먹으면 맛있겠네. 금방 끓어서 이렇게 먹을 수
아니 우리 거국적으로 지역 난방을 전기로 해야 될 생각을 하고 대형 상업용 시설과 그다음에 대형 공장에서 200도의 물을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지금 라면을 끓여먹겠다. 물론 그 물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가정용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보통 출수온도 한 60도 정도, 그리고 그 상업용 가운데 뭐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그런 히트펌프는 80도 정도,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공정에서 뭐 무엇인가를 세척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요럴 때는 출수온도 100도 이상의 그런 히트펌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히트펌프가 전 너무 신기한데 이 히트펌프가 유럽에서 원래는 그 2010년대 초반부터 보급 사업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탈탄소를 해야 된다면서
네.
석유화학,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히트펌프를 보급하자라고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 그 2010년대 초반에 바로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다소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루어졌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2022년도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야, 가스라고 하는 거는 언제 든지 끊길 수 있는 연료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유럽에서는 긴급하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아닌 전기로 난방과 난방과 온수를 보급할 수 있는 히트펌프가 빠르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화석연료는 언제든지 비싸질 수 있는 연료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면서 히트펌프의 보급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유럽연합은 실제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을 2022년에는 45%였던 게 2025년엔 12%로 진짜 줄였고요.
야.
석유 수입, 러시아산 석유 수입 역시 2022년에는 27%였던 거를 2025년에는 2%로 줄였고,
야.
러시아산 석탄은 당연히 에너지 믹스에서 이미 완전히 제외됐고요. 그럼 화석연료가 아닌 걸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유럽연합은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유럽연합이 가장 빠르게 히트펌프가 보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실 우리나라는 딱히 도시가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대부분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딱히 히트펌프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네.
이거 히트펌프 다세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 가운데 그래 한번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를 달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진짜 딱 한 명 있어요.
있어요?
네.
왜 단대? 왜?
개인 그 이제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집을 새롭게 완전히 개비하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태양광 패널도 깔고 뭐 별걸 다 했어요.
아이.
그러면서 이제 히트펌프 해봤다고 하는데
그 돈 많으신 분이죠.
돈 엄청 많으신
분. 그러니까 그런 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삶보다는 지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런 분이에요.
왜 빌 게이츠가 왜 갑자기 탈탄소 그다음에 SMR 그쪽에 왜 투자하시겠어요? 돈이 많은.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자유를 느끼고 난 이후에 불을 이제 그 정도의 불을 축적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 아니면은 히트펌프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탈탄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고 이 사업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목표를 잡은 게 2035년까지 350만 대를 보급하자. 그리고 이거 보급할 때 돈이 드니 그때까지 그러면 5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히트펌프의 그 장벽이 하나가 됐었던 게 보급의 장벽이 됐었던 게 뭐였었냐면 히트펌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열원을 흡수해서 응축시킨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공기 열이라고 하는 걸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자. 그렇게 되면 히트펌프를 새로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게 됐을 때에도 재생에너지 건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히트펌프는 결국은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히트펌프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됐을 때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 요금을 많이 지불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히트펌프 보급 사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누진제를 면제할 수 있는 요금제도 도입하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히트펌프를 좀 보급을 해야 어쨌든 멀리 봤을 때 우리가 탈탄소를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파트는 거의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도 일단 단독주택 위주로 히트펌프를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파트까지 진출할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독주택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트펌프가 좀 비싸요. 어느 정도 비싼지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대략 10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면 약 1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12배나
비싸죠.
네.
그러면 이걸 누가 설치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약 70% 정도를 보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70%인지를 보면 70%, 1200만 원에 70%라고 치면 84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그 감수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대략 한 360만 원 정도가 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펌프가 비싸지만, 가스보일러는 1을 넣었을 때 1 이하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면, 히트펌프는 1을 넣었을 때 뭐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4.6, 4.9배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럼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히트펌프도 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어느 정도 설치에 유인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대략 70%의 보조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히트펌프가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래도 히트펌프를 비롯한 전 세계 그 공조 강자들은 아무래도 전통 강자들이 여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그 경쟁 구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1위가 일본 다이킨이고요.
네.
2위가 미국 캐리어. 캐리어는 공조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존슨 컨트롤즈라고 하는 그 독일 보쉬가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의 경쟁 구도를 갖고 있고 삼성과 LG가 지금 히트펌프에서 사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순위는 사실 전체 냉난방 공조 시장의 전체적인 순위이고 히트펌프만 놓으면 사실 제품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 중형, 대형 따로 있고 막 제품도 종류 많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별로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놓으면 특정 기업의 순위를 지금은 좀 꼽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아직 평정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여기에서 삼성과 LG가 사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히트펌프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게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커질 것 같은 이 시장의 히트펌프를 백문이 불여일견 도대체 히트펌프가 뭔데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히트펌프를 만드는 평택에 있는 공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소형 히트펌프, 중형 히트펌프, 대형 히트펌프 그리고 히트펌프의 핵심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압축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압축기에 들어가는 모터까지 보고 왔으니까
오.
지금부터 한번 영상 보시죠.
압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평택까지 왔습니다. 여기 왜 왔냐면 우리 히트펌프 말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LG전자 평택 칠러 공장.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히트펌프가 어떤 원리로 높은 효율을 내는지, 그 다음에 히트펌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종류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히트펌프 보러 왔는데 네. 이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요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히트펌프가 지금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
이게 그럼 가정용 히트펌프예요?
맞습니다. 가정용 히트펌프고요. 이 제품의 역할은 쉽게 말해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 원래 집에 가시면 가스보일러도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데는 LPG를 놓고 쓰시고 아니면 네네. 기름을 보일러를 쓰시는데 그 보일러의 역할을 전기로 대신해주는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외기처럼 생겼어요. 그냥 히트펌프는 실외기예요?
실외기는 실외기인 거고 네. 히트펌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열을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히트펌프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열들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네. 뺏어서 열을 또 뜨거운 물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열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실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히트펌프예요? 히트펌프 실외기예요?
히트펌프 실외기입니다.
그래요?
네.
히트펌프라고 하는 게 이제 따뜻한 물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니까 에어컨과 그냥 반대라고 했어요.
네.
에어컨 실외기는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지나가면 뜨거워. 반대라 그랬으니까 히트펌프 실외기는 시원합니까?
지금 바로 느끼실 수 있게 여기 실외기 앞에 가서 서보시면은 엄청 추우실 거예요.
아, 이거 히트펌프 실외기예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시원한지. 오. 아, 이건 강력 에어컨이에요. 강력 에어컨. 오, 대박.
차가운 바람이 실외기에서 나오는데 네. 결국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차가운 바람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네. 만들어지고
만져보시면은 네. 뜨거우실 거예요.
오, 뜨거워.
이 안에는 냉매라는 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네.
저희가 보이는 이러한 배관들에는 R3이라고 하는 친환경 냉매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압축기가 있어요.
네.
결국 이런 냉매들을 쫙 압축을 해가면서 그리고 또 공기와 열교환을 해가면서 결국 뜨거운 냉매를 만드는 거예요.
오, 진짜 뜨거워. 오.
뜨거운 냉매를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이 안에는 지금 물이 흐르면서 환영 열교환기라는 데에서 서로 열을 교환하게 됩니다.
아.
냉매와 물이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책받침 같은 게 있어서 네네. 열을 서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뜨거워진 냉매를 통해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냉매를 만들어주는 실외기, 네. 얘는 물을 만들어주는 실내기.
네네.
이거를 그냥 합쳐놓은 게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용도에 따라서 뭐 소비자에 따라서 또 많이 선택하기가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그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소규모 상업시설, 중소 상업시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씬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유럽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내에도 그렇고 이렇게 실외기와 실내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편리해요.
네.
네. 결국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저 안에서 냉매 배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제품은 그러한 냉매 배관 작업 없이 후배관만 연결하면은 온수를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이렇게 따로 만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실외기 지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리거든요, 소리?
맞습니다.
이 소리를 가정용에서 쓰면 하루 종일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실외기에서 나는 소음은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팬에 대한 소음들을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네. 네.
이렇게 프로펠러가 확 돌아가면서
네.
이 끝에는 와류라고 해서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날개 끝에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용돌이 치지 않도록 공기들을 잘게 쪼개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혹동고래라고 해서 고래의 지느러미를 보면은
네.
결국 이 고래들이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결국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 없으면은 어떤 소리 나요?
쉽게 말해 저희 가정용 선풍기를
네.
윙 하는 소리가 네. 바람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본 가정용 히트펌프는 몇 평까지 커버돼요?
가정용 히트펌프는 저희가 용량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그런 주택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빌딩이라든지 네. 상업시설 이런 데서는 그럼 어떤 히트펌프 써요? 저거 막 여러 개 갖다 놓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비용도 비용이고 사실 배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제가 이렇게 인버터 스크롤 칠러라고 해서 중소상업용 혹은 이런 스마트팜 같은 데에 온수를 만들기 위한 히트펌프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히트펌프예요?
맞습니다.
요거 한 대로 몇 평 정도 커버가 가능해져요?
그거의 4배 정도.
아, 4배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40평. 따지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60평, 150평 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에 있는 다양한 부품들도 아까 보셨던 거는 조금 작았다라고 하면은 네. 더 많은 압축기들, 더 커다란 압축기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혹시 압축기가 개수가 여러 개인가요?
맞습니다. 하나 가지고서는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혹은 세 개를 넣어서 그만큼 필요한 능력들을 내도록 되어 있고 쌍둥이처럼 이걸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세 개를 붙일 수도 있어서 더 큰 용량대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상업용 시장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한쪽에는 아이스방, 한쪽에는 열방. 네. 그러면 그냥 그 방 세 개를 이거 나누면 안 돼? 자, 제가 이번에는 그 대형 산업용 히트펌프는 제가 좀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보이는 게 1000RT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대략적으로 1RT당 대략 10평 정도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우리가 1RT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1000RT라 그래서 거의 만 평 정도의 연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거대한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제품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지금 1000RT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서 이건 거의 뭐 도시 아니면 마을 정도의 대단위의 그 큰 규모의 어떤 산업단지까지도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히트펌프예요. 화석연료는 하나도 안 쓰고 전기로만 거의 그 큰 규모의 마을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히트펌프라는 거고 그래서 이 히트펌프는 어느 정도의 물을 만들 수 있냐면 100도 넘는 물을 만들어주는 히트펌프거든요. 근데 물이 100도를 넘어갈 수 있어요, 피디님? 여기가 출수구예요, 출수구. 입수를 해서,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출수가 되는, 물이 빠져나오는 이곳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115도 정도의 높은 온도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높은 온도의 물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산업 현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고온으로 세척을 하거나 특수 목적으로 고온의 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히트펌프를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15도, 200도 이런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쪽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히트펌프가 됐건 여러분이 사용하는 에어컨이 됐건 모든 공조기기들은 압축, 응축, 팽창, 기화 이 네 개의 공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온도를 높이려면 압축기로 냉매를 압축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얼마나 압축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형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100도 넘는 물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거대한 압축기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압축기 하나마다 압축이 두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는 압축을 총 네 번 하게 되는데 압축 한 번 할 때마다 대략 20도씩 온도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한 70도에서 80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서 거의 100도 넘는 물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압축기가 어떻게 생겼냐? 저기 보시죠. 저 거대한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압축기입니다. 저 안에서 두 번의 압축이 일어나는 거고 그 저 거대한 압축기가 여기 위에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압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 압축기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압축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모터가 냉매를 압축을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압축기가 바로 이건데 제가 오늘 이걸 보러 온 이유는 뭐였었냐면 압축기는 모터니까 돌면서 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이 압축기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는 무급유 자기배어링 모터가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 엔진 돌릴 때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 기름 들어가잖아요. 마찰에 너무 깎이지 말라고. 근데 기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 있냐? 우리 자기부상열차 생각해보면 붕 떠서 돌잖아요. 자기부상열차처럼 축이 붕 떠서 모터가 돌기 때문에 마찰이 없어서 기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무급유 자기 모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안 들어가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진짜 뜨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저쪽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축이 지금 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딱 런을 누르게 되면 이게 축이 올라갔다. 요게 여기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꺼볼게요. 그러면 축이 이제 딱 떨어진 거죠. 눈으로 잘 안 보여서 저희가 그래프를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4.7초. 이번에는 한번 띄워놓아 주시겠어요? 자, 살짝 떴습니다. 네, 이제 마찰이 없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적은 모터를 쓰면 좋은 건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네. 기계 마찰 손실이 없으니까 효율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음이 줄어들 거예요.
아, 근데 확실히 마찰이 네. 없으면은 적은 네. 전력으로도 훨씬 그쵸. 더 네, 많이 네, 압축을 네.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기계 마찰 손실을 5% 이하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한즉슨 5% 정도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전기를 좀 더 조금 쓰고
곳곳에서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전기만 쓰시면서.
그렇죠. 네네.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딴 데도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워낙 B2B 산업이어서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있게 이거해라고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그냥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독자 기술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처음에 히트펌프가 에너지 1이 들어갔는데 4가 나온다 그래갖고 이거 무슨 마법의 기계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차갑다고 느끼는 영하 10도의 공기에서조차 리열의 에너지들을 잘 잡아서 압축시키는 기술이 바로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 태우는 거 1도 없이 전기만으로 정말 100도씨의 물을 만드는 그 현장을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산업현장, 주거현장, 상업현장 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게 될 히트펌프 요즘 안 그래도 에너지 안보 위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탈탄소였지만 이제는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히트펌프의 미래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